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주후 60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당하기 약 6, 7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생각됩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동부 터키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이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은 편지 초두에서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선교 후원자가 되어준 것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가 본론의 시작입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너희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닫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대답합니다. 첫째,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우리말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뜻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말 성경들과 영어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투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슬에 매였다는 것이 온 황제궁 시위대 대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지켰던 시위대 대원들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법정에 상소한 죄인들의 간수 역할도 했지만은 주된 임무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 가운데는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관계와 정계와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되었고, 원로원, 우리 세닛이라고 하는데 거기 회원들이 되었고, 황제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위대 대원들은 매일 4시간씩 6교대로 죄수들을 감시했고, 근무할 때는 늘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손목과 그리고 죄수의 손목에 짧은 쇠사슬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실컷 좋건 자신과 4시간을 같이 붙어 지내야 하는 이 시위대 대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4시간 동안 성경의 복음을 자세히 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전했을 때처럼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했을 겁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죽기 살기로 전했을 겁니다. 목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겁니다. 13절을 보면 온 시위대 사람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가이사 궁전에까지도 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명이 문안하는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었더라면 이들 대부분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상류층에 복음이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빨리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첫 번째 예로서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대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을 말한 바울은 이제 14절에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이 옥에 갇혀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머뭇머뭇하던 형제들이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강건케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 안에서 활활 타지 못하고 있었던 전도의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매임으로서 첫째, 시위대 안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둘째, 복음을 형제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제 셋째로 자신을 시기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고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 가운데는 착한 뜻과 사랑으로 하며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 동기가 시기심과 경쟁심과 이기적인 야망이고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다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 얘기는 거짓된 동기로 하나 진실된 동기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나는 기뻐한다고. 여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나 다른 거짓 전도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내가 그들이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비록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파워풀한 전도를 지켜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바울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늘 주위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눈을 자신에게 고정하지 않고 복음에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생각했기에 자신과 경쟁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진보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진정 사도 가운데 사도였습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르지만 몸에 어떤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변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양한 교훈들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좀 더 과격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것은 100% 복음의 퇴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탄원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로 고립되어 사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괴로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잃었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감옥에 있는 기회를 100% 선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달리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주권자가 아니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은 컨트롤할 수가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기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이루는데 초점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지 또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수반하든지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담대함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열심을 보고 나를 시기하고 험담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더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일이 없다면은 여러분 아마 주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과 짝해서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하게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생전 읽어보지 않았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했다고 순교당할 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너무나도 편한 곳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별로 치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바울과 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누구나 한 번쯤은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릴 때가 있고 배우자나 자녀를 잃을 때가 있고 비즈니스 파산당할 때가 있고 잡을 잃고 신문에서만 보던 이혼을 내가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잡이 없어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고통스러운 가운데 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교만해서 자신 만만하게 사는 분들은 없습니까? 나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셀프 디시플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당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여러 번 빠져 보았습니다. 3, 4년 전의 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이터스빌에 있는 어떤 미국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반석교회냐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한국인 홈리스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내가 데리고 가면은 그를 받아주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오시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 토요일 이분이 타이터스빌의 어느 공원에서 가족 셀리브레이션 할 게 있어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 홈리스 분이 그 옆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먹이고 자기 친척들과 같이 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샤워 쫙 시키고 아침 식사 잘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에서 맡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한 달 반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계속 살면서 갱생할 길을 마련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은 평생 방랑하고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삶에 적응을 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하이오에 있었을 때 조카 3명이 2년에서 5년 동안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 후배 교수의 아들 둘이 1년간 저희 집에 와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부탁을 해서 통사정을 해서 집에서 받아줘서 같이 지냈습니다. 왜 이들을 받아주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와서 복음 들어갔고 생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훌륭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리라고 아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5년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자신에게 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식구 이외의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자신의 스케줄이 다 망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편을 다 겪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홈리스 분과 같이 살아갈 때 딜레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집사람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집에서 5시 3, 40분이면 떠나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은 우리 딸애가 고등학교 딸애가 일어나서 깜깜한데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엄마 아빠는 없고 홈리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뭐를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리트리트에 들어가서 볼 영화 레 미제라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캐도릭 신부 생각이 났습니다. 장발장이 전과자로서 19년 동안 중노동을 하다가 가석방돼서 나와서 이 신부님의 집 문을 두들겼을 때 신부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합니다. 장발장이 나는 범죄자라고 그리고 여기 서류가 있는데 나는 위험하다고 여기 써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신부는 무조건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장발장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때 신부가 얘기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너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트러스트 해야 된다고. 남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리스크를 지지 않고 남을 복되게 하려는 생각은 아예 갖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안전을 다 기하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다 추구하고 남을 도우려는 생각, 남을 복되게 하려는 생각은 아예 없애야 됩니다. 우리 딸애가 다른 식구들과 늘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방 한번 가져보지 못한다고. 자기 스케줄 다 망가된다고.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자녀들을 돌봐주니까 자기는 돌봐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8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삶의 재미를 톡톡이 보았기에 저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집을 방문하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우리 집에 와서 몇 개월 같이 살자고. 같이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간수들과 손목과 손목의 쇠사슬을 연결하고 같이 살아갈 때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삶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잘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남을 복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1개월 있고 3개월 있고 6개월 있고 하고 다녀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딸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나지 못할 사람들 만나게 되고 정상적으로는 내가 찾아가지 않을 사람들 그들을 만나게 돼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내가 자초해서 들어간 고난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고난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를 말라고, 주어진 삶을 잘 견디라고, 그 삶에 지족하고 그 대신 관심을 고난을 피하려는 데 두지 말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복되게 할까 하는 데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보기 전에는 암 걸린 사람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좌비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그들의 고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혼당하고 내가 자녀 문제로 속을 썩기 전에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복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껏 기억하는 주님의 뜻이 아 고난을 통해서 좀 남에게 좀 잘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주시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합니다. 외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에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혔기에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 자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토기인 것을 기억하고 토기장이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 건 그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조용히 순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나의 체면이 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평판이 나쁘게 될 것이고, 나의 철학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찢기와 같이 취급을 받아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었을 때 이제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총장님이 계속 만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신문기자들을 쭉 부른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러이런 교수님이 있는데 이제 이거 10년 관두고 목회로 들어간다고. 그 신문사 기자들이 왔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이 종종 소설을 잘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터뷰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개종된 이야기, 회심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물론 신문기자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는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홍익대학의 모모모 교수가 가정불화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신학하러 간다. 저희 장인어른이 보고 노발대발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거 소송을 해야 된다. 괜찮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데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화가 나고 그러면 도대체 왜 화가 납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알량한 자존심 누가 건드렸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모든 일을 망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 주간을 맞아서 많은 주님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장 과격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환란을 당했다면은 그 환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강건케 했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환란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외적인 일들이 나에게 왜 그리 중요한가? 어차피 우리는 7, 80년 살다가 다 떠날 사람들인데,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하시라도 떠나야 될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쓸 때를 예비하고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쓰면은 너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냐고 반드시 물으실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쓸데없는 일들 다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늘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일, 그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